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이 좋은 스님을 만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예도 참 많죠. 이건 뭐 워낙 예도 많을 터이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선생님도 제자를 잘 만나야 빛을 봅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이나 훌륭한 지도자가 키운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명이 크게 이름을 내면 그 아이 때문에 그 선생님도 따라서 유명해집니다. 거꾸로 유명한 선생님이 되려면요, 아무나 잘 열심히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훗날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될 만한 인재를 잘 골라서 집중적으로 잘 가르치면 유명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학교들마다 참 이건 좋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짓을 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 이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소위 말하면 특공대 교육을 시켜서라도요, 좋은 대학에 몇 명, 그 다음에 큰 상을 탈 수 있는 곳에 몇 명 보내면 그것 때문에 이 학교 이름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업계 학교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아이들 기술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이들 모집해서 얘들은 그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고 기술을 배우러 아이들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반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 얘들은 기술 안 가르쳐요. 뭐만 가르치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쓸 수 있는 과목만 따로 갖춰버리는 거예요. 걔들요, 과외 수업비 학교에서 다 대줍니다. 정상적으로 인문계에 갈 아이들이 아닌데 실업계 왔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서요. 이게 현행 입시제도에서는요, 경우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학교 이름을 나타내고 또 개인적으로라도요, 유명한 선생님이 되거나 유명한 지도자가 돼서 이름을 내려면 아무나 그저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될 만한 아이들을 잘 골라가 잘 가르쳐야 이게 유명해지는 거죠. 이거 절대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르바이트가 목적이라면요, 아무 아이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돈 많이 준다고요, 덥석덥석 하다가 수명이 짧습니다. 왜 그렇죠? 아, 그 선생님한테 아, 맡겨봤더니 성적도 안 오르고, 막 돈만 까먹고 안 되겠다. 이러면 그다음부터 아르바이트 할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아르바이트를 얘기하는 것은 목표가 돈이라면요, 돈 많이 주는 사람, 아니요. 뒤를 생각을 하면요, 내가 얘를 가르쳐서 성적이 잘 올라갈 만한 잘하는 아이들을 골라서 가르쳐야 돈은 조금 적더라도요, 소문이 잘 납니다. 아, 그 선생님한테 맡겼더니 잘 가르치더라. 그래가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저절로 줄줄줄줄 이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또 쉬워요. 안 하려고 그런 애들요, 선생님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릴 테니까 얘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거의 대부분 경우 잘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결과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큰 성과를 내려고 할 것 되면 제자를 잘 만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골라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 12를 불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12명 고른 게 냉정하게 평가해서 제자 잘 고른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한번도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아마 한번 따져봅시다.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어떠했는지를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형제인데요, 이게 좀 이기적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 설쳐요. 더군다나 예수님하고 좀 인척 좀 돼요. 누구죠?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이런 사람은 제자로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들 둘이가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별명이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시끄러웠으면요. 좋게 보면 합리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내 사이에 의심이 많아요. 좀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 누구죠? 도마요. 아,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믿지. 너 말 듣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좀 심해요. 계산에는 아주 밝아요. 예수님께서요,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밥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냐. 아, 예수님 한 200데나리온은 들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을 구합니까? 이런 사람요. 계산은 아주 밝지만 이 추진력이 없어요. 누구죠? 빌립입니다. 제일 쉬운 사람요. 너무 덤벙대고 성질 급해서 실수 많이 한 사람. 베드로.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은 참 좋은데 너무 내성적이라서요. 이 추진력이 별로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요? 예수님 제자 중에 여러 명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뭘 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게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이요? 쉽게 말해서 추진력이 떨어져서 뭐 있었는 둥 많은 둥 여러 명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안드레도 있어요. 안드레는 딱 한 가지 한 일은 있어요.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회가 데려온 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용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하고 형제 맞나? 한 집에서 난 아, 형제가 아니면 한 사람은 그렇게 성질 급해서 노다지 실수고 동생은요 조용해서 아무것도 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 이런 형제가 나는 법도 있나요? 완전히 대조적인 형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독립투쟁하느라고요 속에 칼을 품고 다닌 제자도 한 사람 있었어요. 열심당문이라고 불렸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네요. 셀롯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열심당문인데 아마 4절에 있는 가나나인 시몬 요겁니다. 요게 가나안이 아니고요. 가나나인 가는 게 요게 열심당문이란 뜻인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자로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열두 제자들 중에 뚜렷하게 야, 이 정말 잘 뽑았다 싶은 제자가 잘 안 보여요. 제일 인재 같아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실업가의 감각을 지녔고 회계 업무를 나름대로 잘 수행했던 사람. 아마 제자들 중에는 제일 계산에 밝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회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장은 뭐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회계는 그걸 함부로 돌리면 안 됩니다. 올빵한 사람 회계시켜놨는데 돈 다 털어먹으면 어떡합니까? 저 친하게 지내던 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 계셨어요. 어디 멀리 여행을 갈 거라고요. 수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여러 명이 모아가지고 적금을 드러났는데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니까 통장에 이상하게 낯선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자기 통장에 넣어놔놓고요. 깜빡한 겁니다. 낯선 돈이 있더래요. 웬 횡재였냐 이래가지고 다 써버렸대나. 그런데 막상 여행할 때 돼가지고 그 돈 가 어? 그 돈 참 어디로 갔지? 회계 이런 사람 시키나 놓으면 잘하다가 말아 먹습니다. 회계 나무나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열두 제자 중에 회계 노릇한 제자 누구죠? 네, 잘났죠? 이 잘난 제자가 나중에요. 제대로 배신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12명을 고르긴 골랐는데 이렇게 골랐을까? 우리가 대충 봐도 예수님께서 고르신 12 제자는 그렇게 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참 제대로 된 제자 노릇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친다면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긴 뭐 제자들만 믿은 게 아니고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신다고 이야기해도 그거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럴 때 도마가 났습니다. 죽으러 가자 말입니까? 그래서 그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분위기가 잠옷 엄숙합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가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피해가 온 지가 언제인데 또 가자 하십니까? 진짜 죽어야 됩니까? 이러고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계속해서요.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나 죽는다. 이렇게 해서 죽는다. 그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영 숙연한데요. 제일 뒤에 따라오던 제자들이 싸움하고 있었어요. 무슨 싸움 했는지 아세요? 무슨 싸움 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이걸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 길에서 보니까 뭐 토론을 열심히 하던데 무슨 토론했노? 대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하죠.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 불러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적어도 그 말 듣고요. 지금 분위기가 엄숙해서 가는 행렬 가운데 뒤에 붙어서 가지고 무슨 뭐 싸운다고요? 누가 높으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제자들이 이러냐 말해야죠. 그 왜 높은지를 자꾸 따지나요? 제자들은요, 야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귀신도 쫓아내죠? 병든 자 고치죠? 심지어 죽은 자 살리죠? 한꺼번에 아무것도 없었다 싶은데요. 5,000명 다 먹여 살리죠? 이 정도 같으면 예수님이요, 왕이 되는 건 이건 시간 문제다.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만 하면 문제는 그 다음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문제는 그 장관 자리, 영의정, 좌의정 자리 이거 누가 앉을 거냐에 대해서 자꾸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래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제일 걸작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엄마까지 동원했어요. 뭐 동원했다기보다가 엄마가 그냥 바람이 쐬서 찾아온 거죠. 예수님, 우리 아이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혀주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좌편과 우편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누구 자리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예, 문제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 잔이 무슨 얘기인지 엄마도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뭘 염두에 두시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러시냔 말이에요. 예수님 옆에 자리 별로 없었어요. 딱 한 번 자리가 났어요. 언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좌편에 누구 자리죠? 강도 자리요. 우편에 누구 자리죠? 강도 자리죠. 이게 예수님 좌우편 자리인 줄 모르고요. 예수님, 좌편에 우리 아들 하나, 우편에 우리 아들 하나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아, 예, 뭐 문제 없습니다. 이 뭐한 짓이에요, 이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설령 그런 거였다면 그랬겠어요? 아마 그것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뭐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요,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이 둘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까지 정말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물론 특별히 사랑한 것은 이들이 초대교회에 맡은 임무가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다리고 다니셨어요. 12명 같이 갔다가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도 이 세 명을 데려갔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셨고 특별히 더 가까이 하셨던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요,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뭐 했어요?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이야기하신 것,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라는 이야기, 나 잡혀서 십자가에 간다 그리고 살아난다, 그 얘기 아는, 알아들었냐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잠이 쏟아졌다 해도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처음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럼 그 잠이 오겠어요? 아무리 잠이 많았다 해도요. 그것도 몇 번이나요? 몇 번이나요? 와서 깨우고 가셨다가 좀 이따 와보니 또 자네요. 또 깨웠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또 자네요. 아무리 잠이 많아도 그렇지요. 아휴, 제가 한 소리 합니다. 저도 저녁에 잘 조는데 나도 베드로만큼은 안 그러겠다.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냐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미리 배신할 거라고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냥 예수님에게 혼장담한 제자가 누구죠? 이거는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잘 듣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안 하셔도 말 안 할게요. 그러나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해도 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라 그러지 마세요. 열두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배신을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유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금 배반하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빨리 지도 한마디 해야 됩니다. 똑같이. 두 사람만 하면 나머지는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다 절대로 저 배반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질급 해서 먼저 나섰을 뿐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배반 안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변명했어요. 이 일종의 충성 경쟁입니다. 이때 말 한마디 안 하고 뒤에 쳐져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진짜 왕이 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배신자가요, 군인들을 데리고 들이닥친 거예요. 그 순간에 바로 도망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웬 칼이었는지 모르지만 칼을 들고 한번 휘둘렀어요. 베드로 용감하죠? 왜 용감한지 아세요? 아직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능력 있는 우리 선생님이 있는데 어딕 하고 내가 한번 나서 봐도 겁이 없는 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능력 발휘를 안 하시네요. 거질로 도망친 겁니다. 도망을 치다가 아마 돌아왔는지 어땠는지 베드로는 그래도 멀찌감치 따라는 갔죠. 나머지 제자들은요 전부 다 도망쳐버렸어요. 멀찌감치 따라갔던 베드로가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요,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 맞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리를 쓸 피해가 다른 좀 옮겨갔는데 또 따라와가지고요, 당신 맞는데 이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두 번째는요, 맹세하고 부인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또 걸렸어요. 세 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리 다 얘기했고 그 말을 듣고 절대로 배신 안 한다고 하던 베드로가 세상에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침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인생에서 닭은 빼놓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기념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에는요 십자가 대신에 닭이 한 마리 올라앉아 있어요. 우스갯입니다만은 베드로는 아마 정신병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 이후 무슨 병요? 닭 소리만 들으면 놀라는 병. 그런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닭 소리만 나면 그냥 몸둘 바를 몰라는 그런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3년간 거의 합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능력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이 엉뚱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뒤에 들어오는 생각은 이게 입력이 안 돼요.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버려요. 머릿속에 놀러 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애 붙들고요. 공부시키면요. 아, 예, 가는데도 그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럴 땐 빨리 놀러 보내는 게 낫습니다. 일단 놀고 그 다음에 와서 뽀들 안 치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도 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속이 터지는 겁니다. 선생님도 자기 아이는 못 가르친다는 말 있죠. 왜 못 가르칩니까? 원래 잘 가르치는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 애는 왜 못 가르쳐요? 처음에는요 참아가면서 이것도 뭐하나 저것도 뭐하나 이러면서 가르칩니다. 나무의 애 같으면 끝까지 참는 수가 있는데요. 자기 애는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요 그냥 손부터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성질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마음 상해가지고 원수 될 바에야 차라리 남한테 가르치는 게 낫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었던 홍 선생 아들은 윤 선생 영어를 배우고 내가 하도 성질 나가지고요. 우리 아들은 윤 선생 영어를 배운다 이랬더니 제 옆에 있던 어느 여성님이 그래요. 우리는 부부가 수학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요. 저 눈높이 수학 가르칩니다. 선생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자식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아니 한두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근데 요즘은요 이게 또 역전이 됐습니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어른이 아이들한테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주로 어떤 거요? 휴대폰요. 야, 내 휴대폰이 이거 왜 이리 잘 안 차고 찍찍거리냐? 아, 아빠 줘보세요. 아들은요, 드르륵 보고는 척 해치웁니다. 아, 요리요리 하면 됩니다. 뭐냐, 똑같은 현상이 또 생겨요. 야, 이거 니 지난번에 봤는데 이게 또 이런다고. 아, 아빠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제 잔소리 나오기 시작하는 게입니다. 여러분, 아들도 아버지한테 한두 번 얘기해줬는데 잘 안 되면요, 성질 내는 시대가 지금 뒤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번 두 번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머리가 나쁜 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새겨 듣지도 이해하지도 않더란 말이죠. 아, 진작에 좀 말귀 제대로 알아듣는 제자들 골랐으면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 그러셨는지. 하여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정말 귀중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감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을,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실패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 그런 제자들만 불러 모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인내하고 참고 끌고 가면서 끝내는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귀중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뭐 웬만한 경우에 놔둬도 잘합니다. 괜히 옆에서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저는 저게 일찍부터 어찌어찌 실수로 악보를 잘 읽어요. 그래서 웬만한 악기는 혼자서 잘합니다. 중요한 거는 혼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이게 얼마 가다 보면 벽에 부닥쳐요. 그래서 천사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좀 모셔다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와가지고요. 언젠가 한번 레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레슨비도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싼 건데요. 문제는 혼자서 이만큼 갔기 때문에요. 거기 있는 곡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냥 혼자 해보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러 온 젊은 여선생님이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하고는 그걸 자꾸 악보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고요. 박자 사이가 자꾸 짚어줘요. 안 짚어줘도요. 내가 자꾸 짚을 수 있고, 곡 알고, 이거 할 수도 있는데,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래 해주면 좋을 건데, 자기가 꼭 부르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짜증납니다. 줘도 되는 노래를 자꾸 따라하라 하고 불러주면요, 그 짜증 납니다. 잘하는 아이들은요, 많이 하면 신경질 내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잘하네. 그러다가 이상한 길 옆으로 조금 미끄러지고 조금만 손대주면 잘 가요. 그런데 공부 잘 못하는 아이는요, 열심히 가르쳐줘도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그러면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버려버리고 잘하는 아이들만 가르치면 이건 학교 아니잖아요. 좋은 선생님이란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대로 가지만 못하는 아이들이라도 어떻게든지 정성을 쏟아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해나가도록 끌고 가는 게 이게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희망부에 정성을 쏟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희망부가 번성해가지고요, 희망부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우리 교회에 경제적으로 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재정적으로. 모르시나요? 희망부 아이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저 희망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도 들어오고 뭐 또 다른 지원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지원만큼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점점 많아지면요, 자, 그 화분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고 그럽니다. 그 판매하느라고 김경호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셔요. 가는 데마다 화분 선전하고 팔고, 기회만 되면요, 장사 잘 되면요, 장사가 희망부의 화분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교회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더 많아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일에는요, 재정을 얼마 딱 투자했으니까 요 효과가 확 나타나길 바라는 거, 이건 안 돼요.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돈을 많이 투자해도 결과가 아주 늦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까지 다 투자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게 이게 교육이고 인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돈을 많이 들였으면 본전 뽑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투자 많이 해놓고 본전 뽑아야 되나요? 본전 뽑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이상한 부모죠?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 되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선생님은요, 정성 쏟고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스승입니다.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선생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유명한 선생이 되려면 아예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잘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가 유명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야는 아무리 같이 봐도 안 되겠다. 흔히 하는 말로 싹수가 노랗다 싶으면 일찌감치 잘라버려야 이게 유명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아무나 대형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대형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싶으면 목사님이요,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양떼같이 그렇게 양떼 돌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서는 절대로 대형교회가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형 회사를 운영하듯이 그렇게 조직으로 움직여 나가지 않고는 절대로 대형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의 대소사를 다 챙길 수 있나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대형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조직체를 움직이듯이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한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어떤 스승일까요? 유능한 인재를 골라서 잘해가지고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스승 같아 보여요. 아니면요, 싹수가 노란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가지고 배신도 당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수없이 실망하면서도 이 아이들 키운 그런 스승에 해당되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난 사람 불러다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환자라고 두르지 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난 의사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좀 해야겠는데 환자가, 의사가요? 두르지 말라면요? 근데 형편없는 환자를 의사가 들어와가지고요, 정말 사람답게 대접해주면서 치료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예, 당신 같은 병자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요,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요, 스톱! 오지마! 그리고 요 비닐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탁 뒤집어 쓰고는 와서 앉아보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의 입을 막으려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느라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뛰어나지 아니한 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아마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왜 예수님 탓이죠? 잘 못 가르쳐가지고요? 가르치긴 잘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다 하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누구 책임이죠? 본인들 책임이에요? 애시당초 이런 인간들을 왜 불렀냔 말이에요. 부른 책임은 선발한 건 누구 책임인데요? 예수님 책임이에요. 선발해가지고 잘 가르치셨어요. 잘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는요. 여러분 상당한 부분이 제자들이 제자답게 못 자라간 이유 중에 상당한 부분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바보짓을 밥 먹듯이 하고요 배반을 해도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탓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요 내가 너한테 미리 이야기했는데 너가 이럴 수 있나 그러셨어요? 아니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깨끗했는 게 뭡니까? 베드로한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밖에 안 물으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서의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키웠어도 제자답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요? 책임을 누가 물을 분도 없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생각하고 계신 거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격시험 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시험 보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격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좀 분명하게 하셔요. 저희 중에 이만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없는 게 정상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 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나 안 만드나 한번 봐라. 그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면 자 누구에게 책임이 커요? 절 이상한 목사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노력을 자꾸 중시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무슨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내가 어디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나요? 누가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죠. 뭐.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죠. 뭐. 그래 배짱 갖고 사세요. 철없을 때는 그렇게 배짱 부려도 괜찮습니다. 단, 날마다 그렇게 철이 없으면 한 대 맞을 수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진짜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 더 답답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요. 미워요? 아파요? 이 공부 못하면 이 자식 미워요? 아니면 내가 아파요? 가끔은 미운 아버지도 있나 봐요.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아이들 커가지고요. 장가 보냈고요. 취직시켜. 잘 못 살면요. 미워요? 마음이 아파요? 아픈 게 정상이 이 자식은요, 아빠 나 이런 회사 못 다니겠어. 띠 나오려고 그러면요. 누가 말리죠? 외부모가 말려요. 나오면 지가 고생이지 뭐. 그 띠쳐 나오려고 하면 누가 답답한데요? 이상하다. 부모가 왜 그러죠? 여러분, 자녀가 잘 살지 못하고 잘 못하면요, 지도 힘들겠지만 그걸 보는 부모가요, 더 아픈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위주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는 아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심히 한번 보셔요. 제자들 열둘 중에 여러분하고 제자 열둘하고 섞어서 13명의 순위를 매기면 여러분 몇 등쯤 하실 것 같아요? 13등요. 13은 가룟유다 있어요. 참네. 13은 가룟유다 찍혔어요. 12는요? 12. 오늘 가서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내 뒤에 줄 설 사람 여덟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 열심으로 섬기고 교회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예수님 열둘 중에는 뭐 별로 안 했는 사람들도 보이거든요. 뒤로 밀어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제자들을 선정했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를 고르신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것만 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마 열둘에 집어넣으면 순위가 제법 높을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가장 유능해 보인다고 하는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수제자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요, 바보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 예수 몰라요 하신 적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요? 베드로보다 조금 순위를 앞에다 놓으세요. 내가 뭐 교회에 큰 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충성했고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 베드로보다 순위 좀 앞으로 놔도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불러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제목이요, 이런 인간을 제자라고 제가 그래 붙여놨습니다. 자, 그 뒷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인간을 제자라고 예수님도 참,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도 참 미련하게 그런 겁니까? 어쩌면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런 인간을 제자라고요? 예수님도 참 고맙겠으리.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도 참 뭐라고 하실래요? 예? 황송하겠으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요 자신감을 좀 가져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거죠. 지난번에 지난 수요일에 헌신예배 토피 목사님 그분 얘기 표현 빌리면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돌아옵니까? 자격이 있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까? 자기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돌아올 것이 그게 복인 거죠. 우리는 그 탕자보다 좀 낫나요? 안 나으세요? 낫죠? 100번 낫잖아요. 언제 뭐 교회 재산 왕창 떨어먹은 적 있어요? 교회 돈이라 하면 10원짜리 하나라도 조심조심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비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부심은 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당자도 기꺼이 아들로 맞아서 좋은 옷 입히고 세상에 잔치까지 버려주는 아버지일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좀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그냥 감사할 뿐이죠. 감사해서 더 충성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